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1절 같이 하십시다. 그는 770세 때에 낳고 죽었더라. 지난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명절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래에 명절이 되면 자꾸 나를 생각하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집이 커다란 기역자 기와집이고 사랑채도 있고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매년 이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집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저의 부친을 모시고 사시는 분에게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철도 없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부러워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부러움이 대상이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좋은 것도 좋긴 하지만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이야 기왕이면은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멋있게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믿고 복음 속에 그 뜻대로 바르게 아름답게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걸 같은 집에서 명절이면 시커먼 승용차가 몇 대씩 몰려오고 뭐 가문의 장관이 나고 판검사가 나고 그래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 것들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 정말 별것 아닙니다. 암만 그래봐야 그런 것들은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안과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얻기 위하여 거짓과 편법을 행하기 쉽고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주기 쉽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진노를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십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멋있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죄와 무지와 왜곡된 가치관 속에 있는 인생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재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라야 지금 여기서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리고 복된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고 지혜를 높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평안하시고 영광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은총을 주지 못하는 것들과 동행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그냥 보통 사람, 밥 먹고 일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기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이래로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녹과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너무나 영광스럽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그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니까 그를 산채로 데리고 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항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산채로 그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두둥실 떠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속에 가끔 새처럼 날아다닐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더 이상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것들을 지배받지 않고 영화의 몸이 되어 영광의 나라를 향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황홀했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보았던 22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즉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분명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 있고 기쁨 있고 평안 있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뜻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것은 자꾸 세상에 뭐 다른 것은 없나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왜 한눈을 팔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 있고 기쁨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잊지 말고 그저 갓난아이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잘났다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가시는 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 뜻과 목표를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하고 방향과 목표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목표와 방향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무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날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의 뜻보다 높고 깊고 완벽하신데 하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당연하죠. 주님이 목자신데 거기에 생명과 평안과 안식인데 뭘 우리는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목표와 방향을 고집하지 말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목표와 방향을 맞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면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자 과학지상주의 개인 이기주의 풍조가 만연된 세대에 우리는 이 점을 특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출세다고 권력도 없고 문명의 이기도 가능한 많이 누려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문화적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벌고 지식을 쌓고 권력을 얻고 문화생을 즐기되 그런 것들을 획득하고 누리는 과정이 방법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주실 만한 방법과 가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도 없고 또 얻은 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를 얻은 과정에서도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방법과 가정을 무시한 채 얻으려고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데 그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싸움을 유발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인간적으로 성공한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설령 많은 것을 가졌어도 물거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국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럼 우리는 먼저 목표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는 방법과 가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늦게 성취하는 한이 있어도 성취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정한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에녹은 무려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 서로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으면 온전한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기분이 좋고 사이가 좋고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어느 정도 동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뭔가 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둘 사이 관계가 소홀해지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묶여져 있으면 기분과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야 합니다.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과 종으로 연합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인과 종으로 연합되어지면 이제는 당연히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동행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동행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빛이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팬데믹에 오랫동안 고생한 것이 저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보다 더 강한 것은 캐나다에서는 더더욱 강하게 이 팬데믹 때문에 국민들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캐나다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깨어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싸울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트럭이 5만 대가 지금 캐나다에 올라가서 퀘벡 쪽으로 지금 미국의 15만 대 되는 트럭과 미국의 5만 대 되는 트럭이 20만 대가 퀘벡에 있는 쪽으로 가서 전부 다 고속도로를 차단하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캐나다 수상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 가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싶습니다. 이제 이 트럭 운전사들이 영국으로 또 가서 자기들은 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까지 추력을 몰고 줄을 지어서 가면서 반드시 이 거짓으로 되어진 정부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지 않고 몰랐지만 우리가 깨어난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좌파 언론이 민주당이 지금 왜 겁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좌파에 장악당한 민주당이 자기들만 비밀리에 사용해오던 숨은 성공 전략들이 이제 들통나서 이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숨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정말 진짜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니까 국민들이 믿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와서 일 다니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뉴스를 틉니다. 메이저 뉴스들만 봅니다. 메이저 뉴스들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다 해놓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지도 늘리고 좋은 세상 만들 것처럼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클린턴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의 정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이든과 해리슨입니다. 바이든은 거짓말이 들통나면 성질을 냅니다. 해리슨은 거짓말이 들통나면 가식적인 웃음을 합니다. 여러분 한 1년 거쳐보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들통이 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바마까지는 그들의 거짓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 놓고도 부풀려서 보고를 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체류자 문제도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라고 연방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신 맨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접종 결국 1년 동안 쌓아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정부의 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 백신 다 철수하라고. 철수하고 있다가 편법과 불법이 이들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위법으로 강제 접종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해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철회가 다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키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은 싸워야 합니다. 내 입을 열어서 말해줄 것은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다가 무엇을 다 놓친 줄 아십니까? 메이저 방송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의 앞길이 다 막혀져 있었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 다 그들이 장악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 하다가 더더욱 큰 걸 다 놓칠 수 있습니다. 복음 하면서 외칠 것은 외치고 싸울 것은 싸우셔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사탄 숭배자들이 정권과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 많았고 사탄 숭배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외치고 말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저희들께 수십 년 동안 속여왔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한쪽에서만 치우쳐 있지 않고 이제 양쪽 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